오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읽으신 창세기 24장은 우리 젊은 세대가 대부분이신 것 같으니까 큰 관심사인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도 이제 자기의 그 짝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과 같은 이런 중요한 그 문제에 하나님이 그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만남의 관계라든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모처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읽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들에 보면은 그 다 신앙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창세기의 장들이 하나님과 큰 대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뭐 죄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한다든지 홍수가 전 지구를 덮는다든지 자식을 바친다든지 하나님과 얍복강가에서 씨름을 한다든지 전부 이렇게 굉장히 그 치열한 내용인데 이 창세기 24장은 모처럼 아주 그 평화롭게 진행되고 순적하게 지금 우리 쓰는 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이거 전에 나온 번역에는 순적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종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신부를 구해 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전원적이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직설적인 이야기. 다른 장들은 보면 전쟁하는 것 같아요. 뭐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들고 대결을 하고 정말 심판의 이야기라든지 생명을 걸고 아주 그냥 너무 치열한 장인데 24장은 굉장히 그 행복하게만 느껴지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라고로 보입니다. 평온하고 평화롭고 순적한 형통, 해피엔딩, 잘 살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모처럼 평화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잘 살펴보면 2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과 교훈이 깊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 청년층이니까 결혼이라는 그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결혼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교훈이 깊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니까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재미없는 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시시하네. 뭐 그냥 가서 사람 구해오고 그냥 잘 되고 뭐 그 신앙에 아주 치열함이 없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24장은 24장 나름대로 주고자 하는 아주 그 뜻과 교훈이 깊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삭의 결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라 뭐 아 이거 내용이 시시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결혼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지금 24장인데 22장에 이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벌써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24장 바로 23장에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어요. 여성의 품이 필요한데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결혼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24장 끝나면은 25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속사의 계획 속에 이삭의 결혼이 정확히 24장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사막을 건너가서 타향 멀리에 가서, 제가 24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그 내용 속에서 그 멀리 타국에 사막을 건너가서 신부를 구해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22장, 23장 그리고 24장 거쳐 25장까지 이삭은 이 결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사람 개인의 결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의 결혼이라는 것은 구세주가 오시는 데까지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결혼을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개입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아주 조밀한 사전부터 준비된 그러한 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고, 물론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삭 한 사람에게 준비하셨던 그것과 같은 준비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 이삭 개인으로 보면 한 사람 장가가는 거죠. 총각 하나가 장가가는 겁니다. 뭣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신부가 필요했고 결혼하고 싶었고 나이가 되니까 뭣도 모르고 장가갔지만, 그 결혼이 결국은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긴 구속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 이어지는 결혼인 것입니다. 이삭의 작은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그런 큰 책임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려는 큰 이야기를 함께 담아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영광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룻기 같은 경우 보세요. 룻과 나오미는 세상에 비참할, 그렇게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굴곡 많은 생 속에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잖아요. 룻과 나오미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 속에 다윗 왕이 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의 결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오늘 창세기 24장의 스토리를, 또 여기 나오는 스토리와 연결돼서 나오는 고백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정말로 신부를 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의, 오늘 아브라함 종이 나오죠. 이제 사명을 받은 종인데 그 종의 발걸음을 조밀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미리 탄생시켜 놓은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결혼을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포함해가지고 직장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교회에서 사명이라든지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초미란 인도가 개입되고 있다. 세밀한 보호가 개입되고 있다. 사는 게 힘들지. 너무너무 가혹하고 혹독한 세상으로 느껴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은 수지를 맞아도 단단히 수지를 맞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 얻고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고 물론 그것이 크죠.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조밀하게 인도하고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에요. 종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지도가 있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곳까지 갈 수나 있을지 사막을 건너야지요.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지금도 사막에는 그 도적대가 있다고 합니다.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날씨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고 과연 갈 수나 있을지 그 다음에 간다면 누구를 만날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종에게 준 사명도 그렇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속된 말로 기가 막히게 생각됩니다.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신부 리브가를 구해오는 일만 그렇게 기가 막히나요? 우리 살아가는 게 다 기가 막히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 학교를 은퇴했습니다만은 살아온 길이 뭐 신학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알 수 없는 길로 기가 막힌 그런 명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는데 갈 수나 있는 건지 누구를 만날지 또 만나서 청혼을 하면 수락을 할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문은 너무 까다로워요. 꼭 그 처녀를 데려와야 돼. 신랑이 가도 안 돼. 가나안 땅에서 처녀를 구해도 안 되고 가서 친척 중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 처녀를 데려와야 돼. 가자고 하면 따라올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4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대결 구도도 없고 치열한 싸움도 없는 조용한 장 같은데도 이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힘겨운 일인데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조밀히 개입하고 계시다. 조밀히 인도하고 세밀히 보호하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4장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섭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제가 예수를 23살에 믿었는데요. 그때 믿을 때는 막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뭐 요란할 때였어요. 뭐 산기도 가서 뭐 환상을 봤다, 뭐 방언을 했다. 굉장할 때였는데 우리 청년들이고 신앙 그 초입에 예수 믿는 분들이고 다 그냥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계신 거 꿈에 하나님이 좀 그 흰 도포 입고라도 좀 나타나신다든지 제가 산기도 할 때 예수님이 좀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든지 그거 보여달라고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앙에 열심인 건 좋은데 그게 본질은 아니요. 안 보이는 가운데 역사 본다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감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리적으로도 그런데요. 창세기 24장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조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든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사건이라든지 하는 사건에 못지않게 아주 조용한 장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인데 창세기 24장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아, 이제 고백 속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그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야기가 끌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사건적으로 개입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어. 보고는 없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만 있어요. 재미나죠? 사건적으로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라든지 특히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 속에만 나타나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간섭하는데 특기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사막을 가거나 그 이제 우물가 곁에 가면은 내비가 가르쳐 주듯이 뭐 우회전하라든지 좌회전하라든지 세미한 음성 좀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처럼 까마귀나 과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도와주셨다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산문을 이끌어가는 거, 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러티브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발언 내용이 나오는 걸 이제 다이알로그라고 그러는데 내러티브에는 하나님이 주어 있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 사람만 했어, 사람만. 아브라함의 종이 뭐 어디 가고 리브가가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뭐 하셨다는 게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약속이랄까 보장이랄까 뭐 이렇게 큰 그 이제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거기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너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약속한 사자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커녕 사자도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삭이 와이프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24장 읽고도 그걸 못 믿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믿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처녀를 구하게 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적으로는 하나님도 경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도 경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란 말씀이 7절에도 나오지만 40절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24장을 지은 모세가, 우리 이거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전문적이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문학적으로 하나님을 숨겼다 그런 말을 쓰게 돼. 아니 다른 장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타나신 거잖아요.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신다든지 또 야곱이 씨름할 때는 사자와 씨름하니까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24장의 내러티브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알로그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이알로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보시면요. 24장 제가 많아서 다 이제 띄워달라고 안 했으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24장 27절 같은 경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말이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 사랑은 인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헤세드라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언약적 사랑에 그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한 번도 보인 적 없고 사자도 곱빼기도 보인 적 없는데 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길은 무슨 길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사막뿐인데 그러나 길에서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고백 속에 나오고 있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거하고 꼭 같죠? 오늘 아침 예배 나와서 뭐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 어디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이시나요? 어젯밤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오래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여기서 잡담하지 말고 좀 토요일 저녁인데 준비 기도하라 뭐 그런 말씀 주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결혼 문제라든지 뭐 직장 문제 고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내 뜻에 맞는 대로 응답은 안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신앙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우리 드리는 사도신경 같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고백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러티브에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건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사건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신앙이라. 놀라운 거죠.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게 신앙, 보이지 않지만 고백되는 게 신앙.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안 보인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마음에 맞게 바로바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뭐 안 믿는 가정에서 수백 년 안 믿는 가정이었을까 우리 집안이? 안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서 복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23살에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싶어서 교회라도 나가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믿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저기 홍릉에서 하고 있었는데 홍릉 점심시간에 잔디를 거의 식사 마치고 밥도 잘 먹어. 전 20대에 밥을 먹은 때보다 안 먹은 때가 더 많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뭐 잘난 척하다가 이제 하나님밖에는 붙들지 못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좀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할 때인데 잔디를 거니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응답됐네. 응답이 확인되더라고. 아마 제 생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마 최초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도 간절히가 아니라 뭐 하여간 기도한 것이 응답됐네, 그 깨달음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한 40년 이상 믿었잖아요. 믿는 동안 제가 예수 믿은 일생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 기도 응답,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40년이었습니다. 77년으로 치면 이제 한 45년 돼간다 예수 믿는지. 그리고 목사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청년 시절에는요 기도 바람이 막 불 때라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에 대한 책도 읽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지 뮬러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신앙의 위인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한 40년 45년 믿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5만 번? 일생 예수 믿는 받는데 뭐 5만 번만 받아? 10만 번도 받고 20만 번도 받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점잖게 유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유치한 문제, 그냥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뭐 3일 예배든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전문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게 전문이라. 그 전문성 없으면 하나님도 아니시지. 성경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주 유치한 것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한다고 뭐 바로 응답해 주시진 않죠. 조금 다르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도한 거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많은 숙제를 안고 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뭐 잘해보겠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존재가 되어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보이냐고, 감각이 되게 잡혀지는 건 아니었다. 잡혀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조밀한 인도를 하시고 세밀한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꿈에 본다든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다든지 안 해도 된다니까. 뭐 볼 테면 보세요. 뭐 말리지는 않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보이는 분은 치료를 받아야 돼.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저도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요, 저도 어린 마음에 예수님 환상 좀 보여주세요 막 했던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저는 뭐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간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내 마음에 또는 내 환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변화를 시켜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24장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어지는 신앙의 원리, 보이지는 않지만 고백되는 신앙의 원리,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27절만 그런가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되고. 뭐 48절 다 볼 수 없습니다. 40절 같은 데도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48절도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른 길로 인도했대. 인도가 어디 있어요?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리브가를 딱 찍었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 딸 죽이 싫어가지고 열흘만 자고 가세요 하는데 아닙니다. 내일 갈래요? 근데 또 이 처녀가 쾌활해. 리브가는 쾌활한 성격이라. 그래가지고 따라갈래? 하고 뒷날 가버렸어. 보면 하나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하나님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오게. 우리 생각에 느려 보인 것이지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조밀한 인도, 세심한 보호로 저와 여러분의 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섭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섭리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섭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한 구원을 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가 섭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도록 굉장히 늘 우리가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운영해가지고 별자리라든지 뭐 은하계라든지 날씨라든지 자연과 역사를 다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는 원리가 섭리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섭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안심할 수 있어.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센 신앙이 있죠. 센 교리가.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거. 예정. 예정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절대 안 놓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안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27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는 그 내용을 주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개역개정에서 사랑이라고 번역한 건 인자로 바꿔야 돼.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를 더 풀어 설명한 것이 뒤에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성실성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해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완벽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미스터 신실이야, 미스터 충성이야, 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변덕을 부리거나 하시지 않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 가운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가 섭니라.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죽음이 와요? 까짓거 주님 곁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좋을 테니까 사실 35분에서 40분에 끝내라고 해서 이제 초입인데 큰일 났다. 빨리 맞춰보겠습니다만은 섭리하니까 무슨 뭐 별다른 거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카테고리가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어. 범주가 두 개야. 하나는 뭘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속.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다 사함받고 새 존재로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과 바로 따라 나오는 은혜가 뭐냐면은 섭리예요. 구속과 섭리는 나눠지지 않는데, 구별되지 않는데 사실상 하나인데, 우리 인간은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범주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섭리의 은혜가 따르는 거지, 구속 없인 섭리가 있을 수 없고 또 구속받았으면 반드시 섭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이걸 자세히 설명하냐면은, 이상하게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거하고 내가 이 땅에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사는 건 별도로 살고, 그러니까 자꾸 기복주의로 가고, 구속은 뭐 교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따로 놀고, 그게 아니고요. 죄에서 사함받은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며, 도덕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이 간혹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된다는 것이 곧 구속과 섭리인 거예요. 예, 구속과 섭리. 죄사함 받은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유명한 요리문답에 보면은 일문이 중요해. 일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면은 나를 죄와 비참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와 비참에서. Sin and misery.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서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불행에서 자유케,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은혜와 섭리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다. 그렇게 저 우리 예수 믿는 내용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라든지 구속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문장이 좀 유치해 보이지만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그게 소개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문장을 듣고 유치하다 이렇게 비웃고 그래요. 소개하지 말까요? 근데 그냥 창피를 무릅쓰고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되냐면, 구속과 섭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면은 아주 문장이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되, 칸마, 수시로 슬퍼한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항상 기뻐하되 칸마 수시로 슬퍼한다. 항상 기뻐하는 건 왜 그렇죠? 섭리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괴롭고 지금은 역경이라 생각되는 일이 있어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곧 섭리 구절입니다. 섭리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칸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본 동력이 있어야 돼. 기본 에너지. 그게 뭐냐면 십자가 붙들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수시로 슬퍼한다는 구속에 해당하고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는 거는 섭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돼. 그냥 해 하고 즐거워지는 게 인생이 아니오. 늘 자신을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그 슬퍼하는 거니까. 그건 구속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사는 거죠. 예? 십자가를 쫄쫄 빨고 사는 거라고. 수시로 슬퍼하는 것이 가급적 자주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우리 삶의 태도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수시로 슬퍼해야 항상 기뻐하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뭐 회개한다니까 늘 예수 믿는 건 슬퍼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되는 게 그게 아니고 바탕색은 늘 기쁨이지. 끝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린다고 그러면 장년들은 아멘 합니다. 청년들은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복 주신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을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섭리를 정의까지만 하고 갔다고 나중에 목사님께 야단 맞을진 모르겠는데 시간을 지키라니까 어떡하죠? 섭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섭리라는 건 지금 정의 드렸습니다.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도록 하고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두 문장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거의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생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감지되진 않습니다. 감지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 24장이 있잖아요. 사건적으로는 감지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 A 주세요 하면 A를 주실 때도 있죠.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땐 바로바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믿고 믿음이 자라면은 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하나님도 좀 이렇게 쉽게 가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뭐 쉽게 가면 우습게 알 것 같이 걱정이 돼서 그러신지 잘 안 주시죠. A를 주세요 하면 B를 주거나 C를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B, C도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해서 주셨으면 할렐루야죠. 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주시면 바로 낙담하나요? 자, 주셨을 때는 할렐루야. 안 주시면 더블로 할렐루야 해야지. 왜 그렇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더 좋은 걸 주셨을 거잖아요. 저는 원래 자연과학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방향 돌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말아 드신다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꾼 거 하며 또 뭐 유학 갈 때 하며 뭐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에는 나타나가지고는 길을 방해하시더라고. 아니래, 그리 가지 말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가지고 간섭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은퇴까지 하고 얘기하니까 조금 믿어도 되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은 때는 정말로 더블 할렐루야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더 큰 복, 가장 정확한,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복을 주셨으니까 복대요, 복대. 저희 집사람은 늘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는 불평을 하는데, 불평할 때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늘 복대다, 복대다, 왜 이렇게 좋은 걸로만 주셨지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못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그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십니다.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을 땐 정말로 기도해서 지금은 도와주셔야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믿음이 막 좌절될 때 그때도 계시다니까. 목사가 와서 이상한 말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욥기나 전도서 같은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믿음의 좌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야. 우리 개신교는 믿음이 너무 뭐 절대화돼가지고, 믿음은 중요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해. 욥을 보세요. 욥기 1, 2장에 보면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3장에 가서는 믿음이 공중분해하잖아. 안 믿었던 녀석보다도 더 형편없이 하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38장, 39장 넘어가고 42장 끝에 가면 그 방황의 끝에 더 향상된 믿음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안심은 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그렇게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죄송하게 됐는데요, 정말 마무리를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끝머리에 나오는데, 요셉이란 사람이 그 섭리신앙으로 산 사람이, 부모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죄수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이 그것보다 더 흙수저가 되고 더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이제 정말 마무리니까 45장 8절하고 50장 20절은 띄워달라고 했는데 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5장 8절에 보면 여기 요셉의 그 혹독한, 요셉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의 결론이 45장 8절하고 50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형들 죽이고 싶지.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사람 믿고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섭리신앙 때문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읽어낸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실력이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고 30년, 40년 이렇게 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멱살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저 녀석 때문에 뭐 무슨 손해봤다, 저 녀석이 나를 무시했다, 만날. 자, 50장 20절. 50장 20절은 마지막으로, 이게 말하자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언이에요. 뭐 이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50장 20절에,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역시 형님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벌벌 떨었거든. 죄진 녀석들은 할 수가 없어.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 봐. 근데 그들에게 형님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할 말은 해버렸어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로마서 8장 28절이 여기서 나온 거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을 기르리이다 하고 용서가 완성된 거예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10대에 그 상처 받아가지고 지금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사람이요. 근데 섭리신앙을 겪으면서 그 가혹한 운명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은 자신의 운명을 이겨내는, 제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인격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요. 다윗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한데 원수를 용서하는 요셉만큼 훌륭한 신앙일까? 요셉에게 부러운 것은 죄수요 노예에서부터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올라간 애굽 총리는요, 지금 바이든 더하기 푸틴 더하기 시진핑 더하기 다 더한 것보다 더 힘이 셌다고. 이런 대박형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혹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 흙수저 중에도 뭐 흙수저도 아니고 뭐 그냥 완전 가루수저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나간 것이 저는 너무도 부러워요. 아, 요셉은 원래 훌륭한 성품이었으니까요. 요셉이 문제가 많은 녀석이지 형들 고자질했잖아. 그리고 잘난 척했잖아. 무슨 볕단이 나에게. 아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인데 섭리의 신앙을 겪으면서 이렇게 원수들을, 형님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신앙이 비상한 섭리 신앙으로 이렇게 승리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섭리 신앙으로 자기 험악한 인생을 다 소화해버렸어. 못 먹어서 뱉어낸 것도 아니고 체한 것도 아니고 섭리신앙으로 그 혹독한 운명을 자근자근 다 씹어먹어버렸다니까. 요셉을 보면 우리 신앙도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이 강한 신앙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넓은 아량을 주는 것입니다. 좌절할 거 없어. 좌절하면 나만큼 좌절했던 사람이 있을까? 20대 30대에 나처럼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길거리에 외치고 다녔어. 소리는 안 지르고 다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다 피해 다녔어. 그런데 그 험난한 세월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자신의 임재를 더 자주 더 많이 나타내시더라고. 그래도 제 신앙이 아직 요 모양 요 꼴입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을 보고 요셉처럼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환경 속에 섭리신앙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정신과 치료받으러 안 가도 되고 넓은 아량을 주고 원수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수지를 맞았습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새 존재로 살고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모든 공경을 이기고 승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는 신앙인들로 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고 바로 축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지나가지만 우리 개인과 한반도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섭리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고 사람의 멱살 잡고 이길 생각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나며 어떤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알고 안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삭의 결혼을 보며 요셉을 보며 섭리신앙으로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3.1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